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 원숭이를 잡는 특별한 방법이 있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원숭이는 땅콩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다니는 숲속 길목에 땅콩을 들은 항아리를 이렇게 묶어둡니다. 근데 항아리의 그 입구 부분이 그 겨우 원숭이 손이 들어갈 정도의 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콩 냄새를 만드는 원숭이들이 그 땅콩 때문에 그 안에다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땅콩을 한 묶음, 한 움큼 잡겠지요. 근데 손을 빼려고 하니까 그 손에 든 땅콩 때문에 손이 빠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들은 그거를 놓고 손을 빼면 되는데 원숭이들은 그 땅콩 때문에 그 손을 안 뺀답니다. 그러면 사냥꾼이 다가가서 그냥 목에 올가미를 걸어매고 잡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먹을 펴면 그 땅콩을 버리면 자기는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움큼의 땅콩이 아까워서 결국 잡히고 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이 땅콩을 놓지 못해서 그 주둥이에 우리 삶이 갇혀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아버리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놓아버리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만 놓아버리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죄사함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것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는 순간까지 우리는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레위라는 사람은 손에 움켜진 것을 놓지 못해서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라는 사람의 이름 오늘 보시면요, 그 사람의 원래 뜻은요, 친한 자란 뜻입니다. 친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하라는 말을 떠오르시면 구약의 레위 지파를 생각하실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대대로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는 가버나움에 살았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북서쪽 호수와 그 접해 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국경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세관이 있었고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레위는 그의 지파의 의미였던 제사장 직분보다 자기가 세상에서 더 먹고 살 일, 또 자기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일을 찾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사장을 해도 뭐 별로 알아주는 시대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문란합니다. 이 그 유대인의 법률 자체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다른 민족들과 섞여 사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의 제사장의 직분을 버리고요, 돈을 버는 직업을 택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관이었어요.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대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면 이 세상에서 내가 지위가 올라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반증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단숨에 일어나서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사람에게는 뭔가 빈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부자가 되면 어느 정도 행복감은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사람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연구하는 사람들. 에드 디너라는 교수가 폴프스가 뽑은 미국의 400대 부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게 됩니다. 응답에 만점이 7점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뭘 물어봤냐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 400명. 근데 7점 만점에 5.8점이 행복지수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5.8점이라면 얼어붙은 그린란드의 이누아트족이나 케냐 사막의 유명 민족 마사이 쪽과 같은 행복 지수라는 거예요. 타임스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나타냅니다. 행복을 주는 요인 중에서 인생에서 돈이 놀랍게도 14위였다는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도 비슷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돈이 행복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사람이 한 1만 5천 불, 1만 5천 불만 벌면 그 이상의 돈을 벌었을 때 우리에게 주는 행복감이 떨어진다는 것이 조사 결과입니다. 이상하죠?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소득이 있으면 있을수록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착각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균 이상의 소득을 버는 사람들은 계속 긴장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 연구조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인보다 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행복은요, 돈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상태와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어야만, 내 마음이 바뀌어야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라는 이 사람은요,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벌고 영향력 있는, 왜냐면 세리들은 그 로마 군대와 로마 주둔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세리였는데 왜 이 세리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다 버리고 일어났냐는 거예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백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완전히 소외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앞잡이,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토지세나 그 사람 그 숫자대로 매기는 세금은 로마 관리들이 와서 직접 받아갔습니다. 근데 그 외의 세금은요, 이렇게 그 관리들이 걷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람들을 그 고용해서 세금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을 받는 세리들은요, 로마 그 관리들에게 주는 어느 정도의 세금의 양이 있습니다. 그 양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둘 때는 그거보다 많이 걷습니다. 그래야만 이익이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를 빠른 시간 안에 축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은 천대와 멸시 증오의 대상이었고요. 어느 정도였냐면 세리들을 죄인들과 창기들과 같은 수준에 놓고 그들을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영향력이 있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요, 돈이 많다고 해도 레위는 행복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에게는 죄책감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는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을 하면서요. 이 불행한 인생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처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그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 떠오르는 샛별 같은 정말 위대한 선생으로, 레바이로 존경받고 있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고 자기에게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을 할 것이라는 전혀 기대를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도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늘 13절에 보시면,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다가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세간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라는 사람만,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있는 레위라는 사람만 보았을까요? 저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외롭고 괴롭고 불행한, 정말 마음에 그 구멍이 뚫린 삶을 살고 있는 이 한 사람을 아마 불렀을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 레위라는 사람을 너 나를 따라라가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마음속에서 고생하고 있고 그 사람이 정말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또 아쉬워하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요 레위와 같이 소외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무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까지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의 외로움과 나의 아픔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그런 능력까지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합니까? 여러분 나쁜 습관 있으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고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다. 근데 잘 고쳐집니까? 잘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안 고쳐지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실패감이나 아니면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뭔가를 하다가도 그 하나에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그 어떤 죄 때문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실패감이나 죄책감은 당해본 사람만 합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 모두이겠지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근데 여러분의 그 모습을 아시고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송에서 여러분 진짜 그 미국 대통령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다면 여러분 이거는 친구들한테 다 자랑하면서 전화할 거 아니에요. 그 미스터 킴이 나라고. 여러분 전화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자랑 아닌 자랑을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사실은 내가 빌리 그레엄 그 목사님 집회하실 때 예전에 거기 성가대에서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예요. 그건 자랑이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고서 이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나중에 그 성가대 잘했다고 칭찬해 줬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쫙 듣더니 한다는 소리가 거기 나도 있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명이 모여서 같이 연합 찬양대를 하니까 누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딸에는 그래도 나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 크루세이드에서 성가대에 서서 노래를 불렀다. 그걸 자랑삼아 얘기했더니 나도 거기 있었는데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몇천 명이 있는 성가대에서 찬양을 해도 자랑하고 싶은데 그보다 더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다는 거예요. 기분이 얼마나 달라지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정말 그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그 당시에는 이거는 완전 슈퍼스타급입니다. 요즘 뭐 BTS 뭐 난리 났다 그러는데요. BTS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완전한 그 권위와 또한 인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해필이면 이 레위를 지목해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레위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 이럴 정도로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딱 한마디 하십니다. 여기에 무슨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따르면 내가 뭐 해줄게.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입니다. 그 말 이제까지 이 레위가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누구도 자신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수많은 사람들 다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쫓으라고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예전에 그 선생이 레바이가 자신의 그 어떤 제자를 부를 때 쓰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존경받는 레바이였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모든 사람의 비난받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그러한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도리어 제자 삼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이 삶의 무게로 죄책감으로 갈등으로 또한 실패감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 사람들을 씁니다. 하지만 주님은 죄짐을 지고 슬퍼하고 실패감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건강을 잃고요 죽음의 문턱을 드나드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공통적인 진리입니다. 사울은요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메섹 도성 가는 길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요 애굽인을 죽이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죄책감과 실패감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는 우상을 만드는 그런 장사의 아버지 밑에서 희망 없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단순했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오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레위와 같이 달려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레위는요 예수님의 부름에 잠깐만요 제가 요거 계산 끝나고요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즉시 응답합니다. 일어나서 따라갔다고 오늘 본문은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똑같은 내용을 보시면 누가는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게 쉬운 일일까요? 근데 여러분, 레위에게는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그리고 거절할 수 없는 요청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지키고 있는 그 세리의 자리는 더 이상 중요한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목숨을 겁니까? 저는요, 그 루비 캔득이라는 그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양화진에 가서 참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참을 그 양화진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그 루비 캔디라는 여성 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에 온 지 진짜 한 6개월도 안 돼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한국에 와서 한 게 별로 없어요. 와가지고 그 한국말 조금 배우고요. 그 한국말 배우는 학생 때 영어 조금 가르치다가 병 걸려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유언으로 남긴 말이 엄청난 파급을 갖고 옵니다. 그게 뭐였냐면 내가 목숨이 천 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천 개를 주님을 위해서 조선에 바치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유언을 들은 그 루비 캔드릭스를 파송한 텍사스에 있는 교회의 젊은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선뿐만이 아니라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로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목숨 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대상을 오늘 레위는 발견한 것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여러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행복의 길을 여러분 간단합니다. 주님을 쫓을 수 있는 단순한 마음입니다. 단순한 원리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생각이 너무나 계산적입니다. 재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캠퍼스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사에서 떠나 높이 날아오는 데에는 두 개의 날개가 있다. 이른바 단순성과 순결성이라는 날개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순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단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복잡하게 재고 계산하고 따지고 이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나에게는 고난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선택하신 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길이 선하고 좋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성경에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호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르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같이 빛같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럴 때 온전한 변화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에 그 세계적인 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우치무라 겐조라는 그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일본에서는 굉장히 그 존경받는 신학자였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부자로부터 저녁 초대를 받습니다. 이 부자는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우치무라 겐조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저녁을 먹으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성대하게 차렸어요. 그리고서는 와서 초대해서 먹으라 그러니까 우치무라 겐조 그 분이 가셔서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접을 받고 이제 그 부자가 배웅하러 문까지 나왔는데 가면서 이 우치무라 겐조 목사가 뭐라 그랬냐면 잘 먹었다 이 돼지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너무 당황하고 뭐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표정 관리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집에 방에 들어오니까 막 우라가 치비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평생 못 먹어볼 음식을 다 차려놓고 식사 처절해가지고 잘 먹여놨더니 나한테 돼지라 그래? 이런 괘씸한 막 그런 막 우라가 치비고 화가 났는데 그러다가 조금 안정이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봐. 우찌무라 겐조 목사님은 존경받는 그 사람이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는데 왜 나한테 그런 몰지각한 말을 했을까? 그 사람의 성품으로 보았을 때 그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그래, 내가 돼지와 다른 삶이 무엇인가? 나 혼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정말 나 혼자 즐기는 이 삶이 이러다가 죽어버리는 것, 그러다 끝나는 인생, 매일매일 주인이 주는 밥 먹다가 어느 순간에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는 돼지와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우치무라 겐조 목사님께 찾아가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다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열어라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결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정말 예수님 앞에서 가치가 있다면, 그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찾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의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을 모든 다른 세리 친구들과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냥 목적 없이 돈만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삶을 살겠다는 증표였습니다. 여러분,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천국에 잔치가 벌어지지 않겠는데 이 사람은 자기 집에서 자기를 위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은 이 레위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 마태로 변하는 날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모든 인생이 바뀌는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파 그리고 또 서기관들이 그것을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신앙이 좋다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 같은 죄인은 이거는 상종도 안 했어요.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정결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세리머니얼 로우라고 그러죠. 정결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결법의 67%가 여러분 식탁교제에 대한 법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율법적인 전통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67%가 식탁교제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 어떻게 외우고 살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그들은 지켰다는 것이에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엄격하게 구분했고요. 또한 한 식탁에 함께 앉아서 밥 먹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여러분 그들은 정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요, 세리들, 죄인들, 문둥병자들, 저주받은 각종 병자들, 신체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창기들, 그리고 피부병 있는 사람들과는 식탁을 같이 하지 않습니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정결법을 다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서뜨려 보신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그 레위, 이 마태라는 사람을 정결한 사람처럼 예수님은 그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이 레위의 집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언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식탁 교제법은 목숨과도 같은 정결한 그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신 거예요. 서기관들이 아니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고 따집니다. 시비를 걸었죠. 그들은 결코 죽었다 깨라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정과 정결함이라는 기준으로 그들은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병자들과 죄인들과 창기와 세리들에게도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 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기준입니다. 부정과 정결함으로 우리는 기준을 세우고 사람을 소외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입니다. 누가 조금 더 죄를 짓고 덜 짓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 소외시키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루이스 팔라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거름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모여있으면 냄새가 나는 곳이 되고요. 흩어지면 열매를 맺는 퇴비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왜 모여있으면 냄새가 날까요? 그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랬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냐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답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왜 부정한 자들과 같이 식사하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것, 가난한 것, 권력 있는 것, 연약한 것, 아무것도 가려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인들만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기서 의인이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목사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 간에 그들의 뒤에 있는 어떤 직분이 아니라 그들 앞에 있는 것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거기에는 어떤 기준도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을 뿐이다. 죄인이란 이름의 죄인과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레위는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마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의 사례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보시면 예수님의 족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부르심이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지는 부르심이며 죄인에서 의인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다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 다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 깨끗함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시고 예수님이 부르심에 따르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오늘도 기쁘게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또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어떤 사람도 더 죄인이고 어떤 사람이 덜 죄인인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자신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